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의하여 그 시편에 나오듯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생각과 요약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커다란 전제, 커다란 조건을 먼저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부잣집 자식답게 부유한 어떤 가정에서 자란 사람답게 넉넉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찬송해라. 사실 이 명령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명령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죠. 현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기 이전에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또 만만치 않은 어떤 현실의 이 도전과 벽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쭉 이어가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은 그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기인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명령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약간 그 리듬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렇게 명령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생각할 때에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로 태어났다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세의 유럽에서 그 7개의 이제 교양 과목 혹은 자유 과목이라고 불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귀족의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던 학문이었는데 뭐 문법, 수사학, 변증술, 산술, 기하학, 천문학,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유 과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자유민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유 과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노예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교육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뭐 이제 여러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외부에 어떤 타자로 이렇게 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는 전승의 지배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행사하는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배움의 여정을 통과한 자만이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우리의 외부에 있는 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그 필드에서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을 가르치는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배우며 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글이나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를 익힌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 머물러 있는 나, 스스로를 구속하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일을 지향하는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서로를 보며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며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타자 지향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외향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해설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외향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시지만 삼위로 계시죠. 거룩하신 삼위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이기적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타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부는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성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에게, 서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그 눈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선을 나로부터 바로 나의 외부인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덕목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제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그런 느닷없는 질문들을 좀 드리거든요. 이제 박 목사님께 목사님 어른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느닷없이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른은 여러 사람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이렇게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게 어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수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이게 기억에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감정이 어떠한가, 지금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본의 그 어떤 이제 사상가 중에 또 이렇게 어른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자기가 어른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이가 어른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그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렇게 추장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얘기를 들었던 손자들은 그 추장이 해줬던 이야기를 또 자기 손주들에게 해주고 그런 걸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숙한 신자란 어떤 존재인가, 좀 이렇게 결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자기 시대와 혹은 뭐 자기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관점에 함몰되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여야 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혹은 내가 잘 나갔을 때 어떤 전성기 때 경험했던 거,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되는, 서로 화답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환경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후대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여야 하듯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에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그 서양의 이제 자유 학문, 자유 과목이 있었다면 동양에서도 또 역시 그러한 그 공자라는 사람이 육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자라면 마땅히 이런 그 여섯 가지를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 첫 번째가 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악, 음악입니다. 세 번째가 사, 화살을 쏘는 것. 네 번째가 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서, 글쓰기. 그리고 수, 이제 그 셈을 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배움이다 그러면 맨 뒤에 나오는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덧셈 뺄셈을 어떤 숫자를 헤아리고 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공자는 맨 앞에 예와 악을 두었다는 점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예식을 어떤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대상에게 그 감도를 어떤 그 높여서 어떤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는 얼마나 더 지극히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성가대를 이제 그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그 우리가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제일 우리가 익히게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눈치입니다. 예, 눈치가 좋아야 되죠. 내가 너무 빨리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에 음을 내도 안 되고, 너무 높이 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내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익히는 거죠. 내가 전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익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했던 것을 계속 헤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음을 내야 될 것인가를 또 계속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음을 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너무 또 이렇게 그걸 신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소리를 또 제대로 못 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듀엣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중창을 부를 때 보면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리듬 속에 완전히 파묻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은 성인이 되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런 덕목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좀 신앙인의 우리 그 차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그 교부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삼일체 되심을 표현하는 여러 설명들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춤을 추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즐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 그 다른 이제 스포츠는 상대의 어떤 리듬이나 호흡을 무너뜨려서 나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인 그런 스포츠가 많습니다. 경기가 많은데 이 춤은 상대와 내가 함께 내가 상대를 고려하여 상대의 호흡과 상대의 리듬을 고려하여 더 잘 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잘 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춤의 이 특성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어떤 영적인 감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의미로 눈치를 본다라는 차원의 그런 눈치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떤 힘든 상황, 어떤 나의 감정 막 이런 것에 그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대가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오늘 저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저 집사님의 표정이 어떤가? 오늘 저 권사님의 어떤 그 눈빛이 어떤가? 우리가 그런 것을 헤아리고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 교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기회와 이 은사들을 요즘처럼 우리가 발휘하기 좋은 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만이 즐거운 노래를 이 시대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의 노래, 슬픔의 노래, 절망의 노래, 인생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우주적인 노래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합창해왔던 이 놀라운 이 역사의 대서사시가 대교향곡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종족들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내 생애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이 오늘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위협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허망함으로 공격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 거룩한 성가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절망의 노래, 회한의 노래, 어두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서로 마스크를 써서 그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입가의 미소는 보여주실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아, 그리웠습니다, 집사님. 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아, 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 좋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망의 노래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절망의 노래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야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성가대. 꼭 남성 성가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성가대를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가대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묻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묻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하며 다닐 수 있는가? 저 사람에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가? 저 사람의 인생엔 도대체 무슨 내가 모르는 기쁨이 있단 말인가?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의 눈빛에는 인자함이 넘치고 저 사람의 몸집에는 여유가 넘치고 저 사람에게는 넉넉함이 흘러 넘치는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한껏 마음껏 노래 부르며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 주님만이 부르셨던 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껏 하나님 성부께 불러드리셨던 그 노래, 그 리듬, 그 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한껏 넘치시게 되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기준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고귀한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노래가 가득하고 슬픔의 노래가 가득하고 허무의 노래가 가득한 이 때에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